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뢰하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하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형편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건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배당 정면에 있는 십자가판은 본래 나무판에 흰 한지를 덮어서 만들어진 십자가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순결함, 소박함, 단순함, 검소함 등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철학을 나타내는 십자가판이었습니다. 또 한지의 거친 표면은 십자가를 쫓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본당이라고 부르는 이곳 예배당은 협소해서 주일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교육관, 봉사관, 별관 등에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주 주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CBS나 CGN과 같은 기독교 TV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전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강단 뒷 배경이 하얀색이어서 영상의 효과가 삭감되므로 뒷 배경 색깔을 짙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미지를 섣불리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근래에 우리 예배당 벽과 같은 한지를 십자가판 위에 붙이면 기존 판과 큰 차이 없이 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지난 주말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색의 도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강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단 양쪽의 커튼 그 뒤에 있는 조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의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 대단히 뜻깊은 주일인데 이 뜻깊은 주일 예배를 생경한 분위기 속에서 드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본래 계획대로 색을 복원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일인 12월 25일 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성도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주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을 뜻합니다 라고 대답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역사관은 불교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생성과 소멸의 윤회가 한없이 반복되는 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역사관은 알파에서 오메가로,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시작에서 마침으로 나아가고 진행하는 직선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을 성취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역사는 종말을 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또 대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우주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또 하나의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종말, 우리 개개인의 죽음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종말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등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증언처럼 세상의 썩어질 승리의 관과 달리 썩지 않는 영원한 상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종말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날은 어느 날 예고 없이 불현듯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수차례에 걸쳐서 그 날이 한밤중에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찾아올 줄 알고 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도둑을 당하겠습니까? 알지 못하기에 도둑 맞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날도 우주적인 종말의 날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에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날을 당하고 맙니다.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담임 목회의 부담감은 제 경험으로는 동일합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만 3년 동안 제가 섬겼던 제네바 한인교회는 대단히 작은 교회였지만 담임 목회의 부담감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난 뒤에는 현재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인 정한조 목사님이 만 6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 목회하느라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이후 정한조 목사님의 후임자였던 유경호 목사님은 본래 강골이 아닌데도 만 3년 동안 그 교회를 담임 목회하느라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그 뒤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 2년 동안 30대 미혼 청년 교구를 담당하다 보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6일부터 1년간 휴무하기로 한 유경호 목사님이 휴무 첫날에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메일 중 일부 내용을 그분의 동의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구역장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저의 공식적인 업무를 끝내고 귀가한 뒤 오늘 미처 다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교회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마쳤음에도 오늘 다시 교회로 향한 것은 제가 떠난 뒤에 그 일을 이어서 하실 분이 제가 못다한 일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실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밀린 구역 보고서를 정리하고 2013년도 구역장과 권찰 선임권을 대략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렇게 동역자님들과 목사님께 메일을 쓰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그때에도 이와 같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주어진 삶 이후에 다시 사무실로 되돌아가 못다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에 평소에 더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자기 업무를 떠나는 사람은 자기 업무를 정리하고 후임자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말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그날도 예고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슴없이 서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불현듯 닥치는 것이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가슴을 치는 후회와 탄식 속에서 그날을 맞습니다. 그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날을 매일 대비하면서 유경호 목사님의 글처럼 평소에 바르고 잘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65일마다 한 해가 끝나고 또 한 해가 시작되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바르게 추스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월 31일에 지는 해와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는 각각 다른 두 개의 해가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가 구별되어 보일 뿐 하늘에는 본래 하나의 해밖에 없습니다. 해가 하나뿐이기에 12월 31일의 해와 1월 1일의 해도 똑같은 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12월 31일이 되면 한 해가 끝났다고 하고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365일마다 한 해가 끝나고 또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상의 매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기 자신의 연수가 대체 얼마나 흘렀는지 자각하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삶을 성찰하고 고추 세울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불현듯 그날이 닥치면 가슴을 치는 후회와 탄식 속에서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365일마다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또 시작되는 매듭이 있기에 한 해가 끝나는 이맘때쯤 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우는 것으로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그 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해 찾아오는 연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기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 기간, 특별 훈련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 상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내 상이 무엇이냐고 자문한 뒤에 이 땅에서 자신의 상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복음과 주님을 위해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자답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이 땅을 떠나기까지 바로 그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상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상을 소망하지 않고 살았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목적으로 삼느라 하나님을 등진 적이 더 많았음이 분명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그 날을 대비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만약 오늘 밤이 그 날일 경우에 우리는 가슴을 치는 탄식과 후회 속에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이틀 후에 2013년도 달력으로 달력을 교체한다 한들 새해는커녕 오히려 묵은 해의 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매듭짓는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그 날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울 때 이틀 후에 시작되는 1월 1일은 진정한 새해의 첫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1월 1일 신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요체를 의, 절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믿음의 요체가 의, 절제, 심판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의, 절제, 심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배워보지 아니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으로 의, 절제, 심판을 구현하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요체는 의, 절제, 심판이지만 믿음의 진행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 날을 대비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끊어내어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끊어내고 포기할 것을 주저 없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 날을 대비하면서 뿌려야 할 씨를 울더라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결과적으로 그 날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 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시험을 의식하는 학생만 평소 놀고 싶은 마음을 끊어내어버리고 공부에 열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늘 그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기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이 땅을 떠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와 같은 바울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아고라에서 조폭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붙잡아 끌어내기 위해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바울 일행은 야손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 대신에 집주인 야손과 마침 그때 그 집에 있던 몇 명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데살로니가 통치자들 앞으로 개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 하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임금을 섬기는 반역죄인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거짓 모함으로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은 다시는 바울과 상종치 않겠으며 만약 바울이 다시 나타날 경우에 반드시 신고하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받은 뒤에 야손과 형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0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이 이르기까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데살로니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아고라의 조폭들을 동원하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가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의 어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음이 분명합니다. 그날 낮에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으로 통치자들의 강압에 의해 만약 바울이 다시 나타나면 반드시 신고하겠다는 식의 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믿음의 형제들도 밤이 이르기까지 바울 일행이 분명히 데살로니가에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바울 일행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쓴 서약서는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마음을 합쳐서 밤에 곧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밤에 그리고 곧이라는 이 두 단어는 그 순간의 급박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에게 실감 있게 그 정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낮에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조폭까지 동원해서 온 시가지를 설치고 다녔으니 피신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피신시키는 사람들이나 그 순간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급박하게 피신해간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걸어서 사흘 길인 셈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이 사흘 길을 걸어서 급박하게 찾아간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아직까지 낮이었습니다. 바울은 휴식을 취하는 대신에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소동이 일어났음을 본문 13절이 밝혀줍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놓친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말자 직접 베레아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험악하고 살기 등등했는지 본문 14절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정도 급박하였음을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곧이라는 단어로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해치려는 자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자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급박하게 바울을 바다로 보내었습니다. 바다는 항구를 뜻합니다. 베레아 역시 데살로니가 빌립보와 함께 행정구역상 마게도냐에 속한 땅이었기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게도냐 땅에서는 바울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 베레아의 형제들이 급히 바울을 항구로 데리고 가서 배를 태워서 아가야 땅인 아덴으로 피신시킨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은 급박하게 피신해간 아덴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 대륙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 마게도냐로 진출한 바울은 마게도냐의 세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태형을 당하고 투옥당하고 급박하게 쫓겨다니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호흡이 있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셈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기에 그 날을 대비하는 바울의 삶이 어떤 난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바울의 삶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시간, 새 날, 새 해로 엮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표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이처럼 날마다 그 날을 대비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1835년 미국인 데이비드 넬슨은 목사의 신분이면서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 광활한 농장과 함께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예 제도 반대자의 연설을 듣고 넬슨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노예들을 통한 진수 성찬보다는 노예 없는 감자와 소금만의 식탁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 농장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신앙 양심에 따른 넬슨의 선언과 실천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많은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던 이웃 농장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웃 농장주들이 떼를 지어서 넬슨을 죽이려 했고 넬슨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사흘 밤낮 숲과 늪을 헤치면서 나아간 끝에 마침내 미시시피 강둑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 강만 건너면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친구의 집이 강 건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는 이웃 농장주들이 그곳까지 추격함을 알게 된 넬슨은 숲속에 엎드린 채 밤이 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몸을 엎드리고 숨어있는 넬슨이 고개를 들면 강둑 아래로 흘러가는 미시시피강의 급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는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친구의 집이 아련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넬슨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넬슨은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85장의 가사가 된 시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지금 넬슨이 엎드려 숨어있는 강둑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 강둑 앞에 흐르는 미시시피강은 요단강, 자신이 언젠가 맞아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아줄 사랑하는 친구의 집이 있는 강 건너편은 자신이 반드시 건너가야 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넬슨은 먼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대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의 시를 쓴 것입니다. 만약 그의 결단이 변치 않았다면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새 시간 새 날로 엮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12년의 강둑 끝에 서 있습니다. 이틀 후에 시작되는 2013년이 2012년의 강둑 이쪽이 아니라 강 건너 저편의 명실상부한 새해로 엮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으십시다. 날마다 언젠가 불현듯 닥칠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2013년을 친히 새해로 엮어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새 시간 새 날은 결코 아래로부터나 옆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새 시간 새 날은 언제나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아 2012년의 강둑 끝에 서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금년 초 내 상이 무엇이냐는 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작했지만 올해 역시 세상의 것들을 섬기느라 주님을 등졌을 때가 더 많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송년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삶을 성찰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그 날이 지금도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올 그 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이 탄식과 후회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샘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날을 대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틀 후부터 시작되는 2013년이 묵은 해의 연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날 새해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맑히는 주님의 정화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